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무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동북아를 순방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달째 공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종합순위 10위 재진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북한 외무상이 UN에서 한 연설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압살 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보유 결단입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연설입니다. 자, 방금 북한의 그 연설, 27일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 들어보셨는데, 우선 이 연설 전반에 어떤 성격이라고 규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 외무상의 입장에서는 지난 1999년에 백남순 당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이후에 15년 만에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이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연설은 15분 정도 한국어로 진행이 됐고요. 토요일 오후였죠. 이 북한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일요일인 28일 새벽에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리수용 외무상은 이 연설에서 이 유엔이 그 진행 중인 새천년 개발 목표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북한 당국의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연설의 대부분의 부분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자기네들의 북한이 핵 개발하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비판에 대한 반박 이런 거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 안보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그 미국이 그 여러 가지 군사 동맹을 통해서 세계에 헌병 노릇을 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자기네들에 대한 제재와 압살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즉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그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그런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 뭐 특별히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대체로 반복을 한 재정리한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면 핵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핵무기가 그 무엇과 바꿔먹을 흥정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들이 왜 핵 개발을 했는지 그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그야말로 그 이라크를 본따서 그 공격, 침공을 해오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 이런 하나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기존에 이미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의 그 핵 국가로서 인정을 해라. 이런 기존의 주장을 그 외무상의 입을 통해서 재정리하고 반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북한이 이번 주에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리소영 외무상이 그 유엔 총회 참석 뒤에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이 회담 직후에 라브로프 장관이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6자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장관이 아마 분명히 이런 입장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조속한 시기에 그 6자회담을 재개해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나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또 조속히 열릴 것이진 아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있었고요. 또 서세평 제네바 주재 그 북한 대사입니다.
네.
서세평 대사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드문 인터뷰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 서세평 대사는 6자회담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도 6자회담의 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미국은 지금 그런 6자회담을 통한 대화에 대해서 내키하지 않는 것 같다. 바로 그런 미국의 입장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지금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수영 외무상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네, 당초 한국과 그 여러 언론에서요. 무슨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방북을 초청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무슨 친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공식적인 설명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알려졌습니다.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그 28일이죠. VOA에 그 반기문 총장이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일에 맞춰서 축전을 보냈다. 그리고 이번 서한은 그에 대한 답전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축전에 대한 답전을 친서로 잘못 인식하고 각종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그 문제의 그 서한에 특별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서한하고는 별도로 그 리수영 외무상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별도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특히나 이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 사무총장 취임 첫 해부터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면은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사실 여러 차례 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어떤 경우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초청하고 또 그래서 여건이 맞는다면은 반기문 총장이 방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리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 뒤에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30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근래 들어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서운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는 부쩍 그 관계에 활기를 띠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관측이 뭐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리수용 외무상이 이번에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요.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그 유엔에서 그 15년 만에 연설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을 안 간 대목이 눈에 띌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네.
중국은 그 북한의 최대 그 정치적 그 경제적 그 우방이다 후원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방문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 그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몇 박을 하나 하고 봤더니요.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건 물론이고 러시아에 통틀어서 열흘간이나 묵습니다.
네.
역시 그 중국 대신 어떤 러시아와의 어떤 외교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제관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물론 앞서서 라브로프 장관하고 육자회담 얘기도 하고 북한 핵 문제도 얘기를 한 것으로 되겠지만 네. 그 루시용 외무상의 주요 일정은 러시아 극동지방 하바로프스크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에 그 집중적으로 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최근에 특별히 그 빈번하게 그 각종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잦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협력과 관련한 협정이라든지 그런 그 비망록이 많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총리급 인사가 방북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고요. 또 러시아 정부는 부채 탕감 10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또 낮은 선봉과 관련해서 부두 공사라든지 이 현대화 작업에 러시아의 그 자본이 들어왔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올 들어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WFP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사업에는 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여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2012년만 해도 7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그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네. 지난해의 경우에는 1억 달러를 넘었고요. 올해의 경우는 1억 달러보다 또 훨씬 더 지난해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점칠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외신에 따르면 그 라브로프 그 외무장관이 그런 말을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회담이 류시용 외무상과 만난 다음에 그 육자회담 재개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러시아는 9.19 공동성명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근거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말씀하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그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하게 무슨 강조를 한 것인지 하나의 그 어떤 중요한 합의인지 이것은 좀 저 두고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문맥으로 봐서는 특별 그 양국 간의 어떤 외교 그 장관들이 만날 적에 그 기본적으로 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귀국의 지도자가 편할 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하나의 그 당위 그런 어떤 그거지 특별하게 힘을 주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 그리고 북한의 활발한 외교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 등 이 미국 정부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 한국, 일본을 순방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한 것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미국의 그 육자회담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그 고위 당국자들은 수시로 그 업무 협의차 또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 조율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그 세 나라 순방도 이렇게 특별하게 현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주요 이슈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국무부는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히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그 지금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서 어떤 대사로 부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는 새롭게 육자회담을 맡는 그런 특사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그 이임인사라든지 또는 신임인사 뭐 이런 것도 겸한 그런 순방이 아니었나 그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제 데이비스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한 중에 좀 관심을 끄는 말이 그 표현이 좀 관심을 끕니다만 북한이 중국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뭐 어느 정도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것이?
네, 글린 데이비스 특별 대표가 그 베이징에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그 북한이 그 미국과 한국 말을 안 듣는 것은 알겠는데. 심지어 그 우방국인 중국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다시 비핵화 길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요. 굳이 그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동안 뭐 그 중국이 뭐 육자회담 재개를 다시 그 요구하고 그 희망한다는 것은 뭐 불문가진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베이징 당국이 아마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미국과 한국 등이 그 요구하는 그 몇 가지 그 전제 조건, 육자회담의 전제 조건을 좀 수락을 하고 그 육자회담을 열자 이런 아마 모종의 제의를 했으나 그 평양 당국이 이에 대해서 그 불만을 표시하고 그 거부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 이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제 중국의 태도에 대한 그 언급 잠깐 살펴봤는데 그거 외에 이 특별 대표의 그 순방 중에 전체적으로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화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 언급을 했고요.
네.
특별히 또 그 억류 미국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그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제안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억류 미국인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히 대화를 할 준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가 3주간의 회의를 일정을 마치고 폐막이 됐는데요. 이 인권이사회 회의라는 것이 어떤 회의인지 우선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인권이사회 이번에 열린 인권이사회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그런 회의였죠. 그래서 3주간의 일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면 46개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그 전 세계의 그 주요 인권과 관련한 이슈들을 점검하고요.
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로부터 주목할 만한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새로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로 임명된 분이 그 출석을 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에서 권고한 사안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어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미국 특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최고위 실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킹 특사는 이번에 그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크게 그 서너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그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고요.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즉시 개선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10만 명 넘는 북한의 그 무고한 사람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집가기를 폐쇄하고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이런 것이 그 즉각 중단해라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네. 북한 대표도 여기에 참석을 물론 했을 텐데 반발이 어땠습니까?
예, 북한은 역시 그 상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아주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인권 이사회에서도 물론 제네바 주재 서세평 대사가 참석을 해서 반박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그리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인권에 대한 그런 지적은 정치 모략극이라는 것이고요. 네.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실 북한은 근래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매우 그 적극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에 자국 내 그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그 리수영 외무상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조금 달라진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 이뤄지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면은 인권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네.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4년 전과는 달리 그 정례 보편적 정례 검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4년 전에 북한이 처음으로 보편적 정례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실 4년이 지나서 올해 그 네. 보편적 정례 검토를 바로 직전에 두고서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보편적 정례 검토에 권고 사안들에 대한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수 또 중요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달라진 부분이고요. 역시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가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은 한국의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사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열어나가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군과 국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다소 좀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니까 무슨 군사태세 강화를 뭐 언급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 비핵화 또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엔 총회에서도 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에는 그 이례적으로 그 국군의 날에서도 그 기념사에서도 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그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쭉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목소리를 높일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그 남북대화에 좀 부정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좀 그 상가는 그런 그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런 것은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그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네.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잇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이것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아니라 그 유엔 총회가 끝난 직후에 한국의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핵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대북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긴장되고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화의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네.
그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최근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보면 이 원칙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 남북 대화 이런 것보다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박 대통령을 그렇게 신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 인권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북한은 그 핵 문제와 관련한 발언,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또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라, 이런 연설 내용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원색적인 그야말로 네. 이렇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이 그렇게 그 원색적인 비난을 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불만인 그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네.
한국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9일 날 밝혔는데요. 북한이 최근 이렇게 원색적으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 것은 북한의 본 모습을 스스로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디 대괄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앞서 그 한국의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남북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열고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하자, 이런 제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그 북한은 그동안 그 삐라, 즉 전단살포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은 것이 지금도 계속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오랫동안 공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잠시 이 북한 방송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용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네, 방금 북한의 관영 방송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한 달째 자취를 감춘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잠적과 관련, 잠적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데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앞서서 조선중앙TV가 불편하신 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건강 이상설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그 TV 화면에 그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그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불편한 데가 있는가 보구나 하는 그런 그 관측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선중앙TV는 불편하신 몸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한 달 넘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역시 그 건강 이상설입니다. 그 밖에도 그 중국의 인터넷 매체들, 물론 확인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다양한 그 설들, 추측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든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와중에 감금돼 있다든지 이렇게 전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까지도 인터넷상에서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풍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통풍이 어떤 병입니까?
네, 통풍은 그 한자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그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렇게 해서 바람풍, 아플통, 그래서 통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통풍은 그 요산이 생겨서 그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생기면 그 그 엄지발가락을 필요해서 발이 상당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 제1위원장도 그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가면서 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요. 통풍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그 통풍이 왜 생기냐 그러고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그 기본적으로 그 기름진 음식, 고기 이런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그러고요. 또 몸이 특히 저 비만한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탈북자들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일 위원장이나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그 주석도 그 통풍을 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북한 정부 그 당국에서 이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등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밝힌 게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이 서세평 대사가 이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날조된 소문이다 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서세평 대사는 또 이 인터뷰에서요. 서울의 일부 언론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발목 수술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 12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큰 기념일인데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때는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10일이면은 이제 꼭 일주일 뒤인데요. 그 10월 10일은 그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네. 대부분 또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만일 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안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그 건강 이상설 그것이 통풍이든 아니든 이런 것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5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4일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먼저 국가별 종합 순위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대체로 경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국이 역시 부동의 1위 자리를 이번에도 차지를 했고요.
네.
이어서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이란 이렇게 다섯 나라가 종합순위 5위에 들었고요. 6위는 이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7위 그리고 북한이 8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인도, 카타르, 이런 타이완 이런 나라들도 또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국의 경우는 그 금메달을 무려 149개를 땄고요. 그래서 2위를 난 한국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의 네. 그 네.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집계는 지난 3일 현재니까요.
네.
하루가 더 경기가 계속된다면은 이 149개 중국의 금메달도 조금 몇 개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북한의 경우에는 금메달 11개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6위, 7위, 5위, 6위, 7위 이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특별히 이번에 그 성적이 좋은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그 북한은 금메달 11개를 따서 그 12년 만에 10위권에 재진입했는데요. 그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그 역기에서 아주 그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금메달 네. 4개를 휩쓸었고요. 세계 신기록도 또 5개나 작성했습니다. 또 북한 선수단은 또 여자 축구 우승과 함께 체조에서 2개, 사격과 레슬링, 복싱, 탁구에서도 금메달 1개씩을 따냈습니다.
네. 이번에 남북 대결도 몇 차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남자 축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장전까지 가는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한국이 1대 0으로 북한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여자 축구는 그 북한 팀이 일본을 누르고 결승전에서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의 여자 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네.
북한은 이번에 그 일본 팀을 눌렀고요. 또 탁구도 여자 단체 8강전에서 남북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북한이 승리를 했고요. 이 레슬링도 그 남북한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한이 사실 굉장히 그 우위 상위권에서 경기를 벌이다 보니까 이 높이 올라갈수록 남북한이 그 만나서 대결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요. 네. 또 주목되는 것은 이때 꼭 그 한국의 청중들이 북한도 응원하고 또 네. 한국도 응원하고 또 북한 측도 상당히 이 응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뒤늦게 네. 이런 식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남북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의 남북 대결 그야말로 그 결승전이 있을 때는 한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으로 또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서 양쪽 응원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동북아 순방 소식,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인천 아세안 경기대회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